고난주간을 함께 보내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주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지나는 귀중한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함께 보내시면서 우리 두 가지를 늘 마음에 새기면서 묵상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십자가 앞에서 주의 아픔을 기억한 눈물도 있어야 되겠지만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욱 감격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늘 말씀하신 것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셨으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께서 맡겨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잘 분별할 줄 알고 또그 십자가를 잘 감당해 낼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평생 걸어가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비 원총을 구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늘 수요일 예배 시간에 읽던 열왕기상 말씀을 중지하고 고난주간이니까 주의 고난과 관계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매우 고독한 걸음이었다. 그렇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도 돕는 사람이 없었고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고 혼자서 그 모든 고난을 외롭게 감당하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발견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재판받으실 때에도 변호해 주는 사람 하나가 없었고 끌려가실 때에도 홀로 거짐을 다치셨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홀로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주님 주변에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사건 주변에 있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이나 또는 빌라도와 같은 고위 관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주님 주변에는 둘러선 군중들도 많았고 그런가 하면 유월절 기간이었으니까 그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판을 지켜보았고 그의 십자가 장면을 멀쩡히서 구경하는 군중들의 무리도 상당히 많았으리라 봅니다. 이 유월절 행사 때는 보통 때 예루살렘의 시민들보다 거의 10배에 가까운 사람들이 각 지방에서 몰려와서 예루살렘에 집결했으니까 아마 도시가 다 담을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그 시기에 예루살렘에 결집해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특히 시기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완공되어서 다시 성전 제사를 재개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각지에 살았던 유대인들이 잘 지어진 성전 구경도 할겸 모처럼 몇백 년 만에 재개된 성전 예배도 참가할 겸해서 아마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인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그 중에는 가까운 데서 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여러 나라에 분산돼 살았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시기에는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와서 큰 축제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특히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축제 행사였습니다. 그들이 과거 이집트에서부터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기 때문에 식민지 예배를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로서는 다시 새로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모진 식민 통치에서부터 벗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었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원하든 원치 않든 지켜보고 소문을 듣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예루살렘의 한 도심 한가운데 권력층들이 밀집해 있었던 총독의 관저나 또는 이 성전은 한가운데 있었던 이 제사장들의 재판정이나 헤롯의 왕궁이나 이런 곳에서 계속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유월절이었던 것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죠. 유월절 그럼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유월절이라는 말 자체가 패스오버 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고생할 때 죽음의 사자가 애굽 사람들을 칠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그냥 넘어갔다가 생긴 절기가 이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유월절 어린 양들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온 인류를 살리신다는 메시지를 품고 있습니다. 또이 유월절에 이루어지게 된 십자가 사건이 된 것도 거기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소식이 온 세계에 속히 증거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나라들로부터 몰려왔던 이 시기에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주님 홀로 당하신 사건이지만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역사의 중심에서 이루어진 역사의 한가운데 중앙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바렐시라는 신학자가에서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인은 하나님께 대해서 이방인이 되었는데 그랬더니 이웃에 대해서도 이방인이고 사회에 대해서도 이방인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이방인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되고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관계를 이탈해서 서로 원망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관계가 되어버렸고 사회적으로도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회에 부담이 되거나 해악을 끼치는 존재로 인간 개개인이 다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서부터 모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고 단절되어 가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설명해 준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과정,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한 가운데에서, 한 중앙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이 점을 우리는 매우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몇 그룹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그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길을 갈때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 중에 처음 나타나는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고, 둘째로 나타나는 무리들은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시골에서부터 예루살렘 구경하러 왔다가 갑자기 이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무리와 마주쳤고 쓰러지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군병들에 의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돕는 사람이 되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의 여성들은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고 울며 뒤를 따르다가 주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듣게도 됩니다. 모든 상황에 있어서 당시의 역사가 무엇이든지 이렇게 분절되게 만들었던 역사였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로마가 전 세계를 통일해서 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 속에는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갈래로 분절된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헬라인들은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 사람들의 자부심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철학을 말할 줄 알면 그 사람은 문명인이다 생각했고 헬라어 말할 줄 모르고 헬라 철학에 대해서 무지하면 야만인으로 생각하는 이런 분절을 만들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죠. 자기들은 선민으로 나머지는 다 이방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들으면 참 기가 막힐 이야기이죠. 어째 자기들만 역사의 중심이 되는 선민이고 다른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으로 구원받지도 못할 그런 천대받아야 될 사람으로 치부해 버리는 이런 분절 의식을 가지고 있죠. 로마 사람들도 역시 권력을 가진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고 나머지 모든 나라 백성들은 다 노예처럼 생각하고 2등, 3등 시민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보시면 두 그룹이 등장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구레네 시민과 예루살렘의 딸들이고 그들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구레네 시몬은 남성인데 비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은 물론 다 여성들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이방인이면 여기 나타난 울며 따르던 여인들은 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인종적으로도 구레네 시몬은 아프리카인에 비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아시아인입니다. 굉장히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인이고 아프리카 사람이고 남성이고 여성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이방인이고라고 하는 절대 융합될 수 없는 함께 섞이지 못할 요소를 가진 사람인데 이날 예수님 때문에 다한 자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외면하지 않고 구원하십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사람이 되긴 했지만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보시면 이 시몬을 좀 자세히 설명하겠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는 거의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잘 나타나 있지 않는데 동명이인이 많아서 누군지 구분이 쉽지 않는데 루포는 잘 나타납니다. 로마서 16장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평생 자기에게 은혜를 많이 끼쳤던 많이 도와줬던 사람들 중에 현재 로마에 와서 로마 교회 성도가 로마 교회 식구가 되어 있는 사람들 이름을 쭉 열거하고 그분들에게 내가 안부를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분들을 후대해 주십시오라고 소개하는 중에 13절에 보시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아마 당시에 루포라고 말하면 이미 로마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알 만큼 로마 교회 중요한 기둥으로 성장했었던 사람이 루포였고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루포의 어머니, 즉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 어머니다라고 말할 만큼 친절과 사랑으로 바울을 돌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나서 무슨 사랑을 어떤 도움을 베풀어 줬는지는 전혀 기록에 나타나 있지 않고 누구도 자랑하지 않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어머니의 사랑으로 남아있는 간절하고 그리운 분이 이 루포의 어머니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였습니다. 그렇다고 보시면 어떤 과정의 역사가 전개되어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날 십자가 지고 가시는 주님을 만났던 이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아내가 사도 바울에게 어머니 같은 사랑을 베푼 사람이 되고 그 아들 루포는 로마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 주변에 나타났던 사람들에게 주께서 외면하지 않으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날 주님께로부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 자녀를 위해 울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던 여성들이, 여인들이 얼마나 평생의 그 사랑스러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았겠습니까? 그 순간에 나를 위해 울 필요 없다. 나는 괜찮다. 너희와 아들들, 딸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즉, 한가운데 서 있었던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두 번째로 만난 무리가 있습니다. 두 강도입니다.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던 강도입니다. 오른편, 왼편에 함께 달렸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좀 고약합니다. 예수님 보고 비방하면서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이면 우리를 내려오도록 좀 해봐라 하고 조롱 섞인 말을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를 오히려 꾸짖으면서 우리는 못된 짓 하다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벌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께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주님께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주께서 즉시 그 자리에서 오늘 그대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의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십자가 곁에서 만났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배웠던 일생을 험악한 삶으로 점철된 얼룩진 삶을 살았던 사람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을 호소하는 그에게 오늘 그대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평생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갈망하는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럼 여기 세 번째 등장하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직접 감행했던 군병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비방하고 어떤 사람은 이 악한 일을 이 못된 일을 내가 해야 되느냐고 투덜거리면서 그 일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저럽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근데 저는 주님께서 들으셨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뒤에 내려가서 보시면 47절 말씀에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자꾸 이렇게 의도적으로 막 드러내려 하지 않으셔서 자꾸 감추려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깨닫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건 십자가 앞에 폭발하듯이 터져 나옵니다. 그것도 그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주관하던 관리 책임을 진 로마 군대의 백부장 입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아들이신 것이 폭발적으로 선포됩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깨닫고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었다, 정말 의인이었다 고백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은 주님께서 들으신 기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구했던 주님 기도에 대한 아버지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똑같은 기도를 드린 분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내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주님 꼭 닮은 모습으로 마지막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역사는 그렇게 스데반이 울며 기도하며 순교한 다음에 극도의 박해가 생겨나 예루살렘 교회가 풍지박산이 나고 모든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 떠나야 되는 극한적인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지휘 감독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스데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가장 극악한 박해자였던 사울이 회개하고 바울되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 주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관료들도 있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심지어 그 구경하는 사람들까지도 48절 보시면 그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훗날 믿음으로 돌아오는 무리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십자가는 역사의 중앙에 서 있습니다. 온 인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역사가 지금도 이어집니다. 억지로 십자가 졌던 구레네 시몬의 가족도, 못 박는 일을 주관했던 백부장도, 나쁜 짓 하다 처형되었던 강도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여기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비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아무 차별이 없다. 이 중앙에 서 있는 십자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동서남북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차별이 없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이 온 세계 중심에 이 십자가 복음이 우뚝 서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서부터 퍼져나가는 복음의 능력이 열방을 적시고 한 사회의 문화, 정치, 경제 모든 방면에서 새 역사를 만들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평화적인 통일이 되어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북한이 만들고 있는 핵무기들을 다 무용지물이 되게 하셔서 평화적으로 우리를 통일시켜 주셔야 될 텐데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때 동유럽이 막 붕괴되고 공산주의 나라들이 망하고 민주국가로 돌아온 혁명들이 일어날 때 이런저런 토론들을 정부 관료들과 많이 했습니다. 왜 동유럽의 공산주의 국가들은 무너지는데 북한은 안 무너지느냐? 그것이 서유럽과 동유럽의 경제적 격차 때문이라고 하는데 우리와 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이렇게 큰데 왜 북한은 무너지지 않느냐? 그런 저런 대화들을 많이 주고받으면 제가 주장했던 것이 종교였습니다. 동유럽에는 그렇게 공산화되었을 때에도 망하지 않고 보존되어 있으면서 명맥을 지켜오던 교회들이 있었다는 것. 천년 넘는 세월 동안 그 백성들과 함께한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 교회들이 동유럽을 붕괴시키는 가장 중요한 세력들이 되게 됩니다. 한때는 동유럽에 있는 교회들을 세계교회가 좀 이렇게 무시하던 때가 있었어요. 공산주의 국가에서 교회 존속이 가능한 것, 저 혹시 어용교회들 아닌가? 그걸 의심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동유럽의 공산국가들을 무너지게 만든 핵심 세력들이 다 성직자들이었고 교인들이었습니다. 북한이 무너지고 북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돌아올 수 있기 위해서는 거기에 성도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정치 능력이 아닙니다. 정치적 이념의 능력으로는 저 악한 이 주사파, 악한 공산당에서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 세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땅에 새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고 우리 평생의 기도 제목인 기도 제목이 응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 능력 외에 없습니다. 현장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던 지휘관의 마음까지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억지로 십자가 가지고 투덜거리며 갔을 그 구레네 시몬의 가족까지 구원하신 십자가 복음의 그 능력이, 강도의 마음에도 변화를 일으키셔서 나온 일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 통해서 전파되고 전파될 때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보혈의 강을 이루고 세계 모든 영역, 경제 영역이나 정치 영역이나 문화 영역이나 피 묻은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거룩해지고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고난 중간에 우리가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이 중앙에서 있는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은혜가 온 세상의 모든 분야에 가득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는 이 순간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오늘도 세계를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